자, 사도행전 10장에 저희가 와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0장은 그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지금 교회에 더해지는 최초의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어서 대단히 또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그 복음에 확장되는 그 순서가 예루살렘, 그때 온 유대, 또 사마리아, 땅의 맨끝 지역, 이렇게 지금 순서가 되어 있을 때, 지금 이방인, 즉 땅의 맨끝 지역의 시초가 되는 것이 지금 10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베드로가 본 어떤 그 환상 이야기가 있고, 베드로의 설교 이야기가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고넬료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는 장인데요. 이 고넬료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고넬료가 그렇다면 이방인으로서 교회에 더해진 최초의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10장의 고넬료 이야기 전에, 우리가 지금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아, 이디오피아 내시라면은, 그렇다면 그 사람도 이방인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이 사람이 육적으로는 이방인이 맞지만,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개종한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이방인이었을 그런 가능성이 이제 많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의 경우에는 비록 그렇게 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 사도들의 그 교회의 일원으로 더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이디오피아로 그냥 바로 돌아간 거죠. 그러나 이 고넬료의 경우에는 그 육적으로는 로마인이지만 유대교 개종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그냥 이방인으로서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유대인의 그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더니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중에서 아마 그좀 초급 장교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인이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에 호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독실한 사람이었고 자기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는 그러니까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신앙의 특징은 구제와 기도와 또 가족들에게 세운 간증이었습니다. 구제 이야기는 세 번이나 언급되고 기도 이야기는 네 번이나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정의할 때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빛은 보았지만 아직 구원받지는 못한 사람의 어떤 전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빛은 누구나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세상에 들어오신 세상을 비추는 참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장 9절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아, 유대인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하나님에 관한 그 빛은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는 그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그 정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나 다 그 하나님에 관한 빛은 본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예, 우리가 또 잘 아는 그 로마서 2장에서, 예, 뭐라고 말씀하냐면, 14절서부터 보니까,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성경을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본성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이 그 양심 가운데 본성에 심어놓으신 그 선악의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그 어떤 선악의 기준대로 이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종교적인, 그러니까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11장에 가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1장, 11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 좀 자세한 그 상황 설명하겠지만, 여기 어쨌든 이 한 구절만 보시면, 그가 네게 말씀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받으리라, 예, 그 지금, 지금 11장 이 14절에서 이것을 설명할 때 이 고넬료의 상태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한 그러한 묘사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분명히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행도 했지만 그러나 아직 명확하게 구원을 받지는 못한 그러한 상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충만한 빛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루는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은즉 지금 사람들을 욧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와 함께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가 네게 말하여 주리라 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이 9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9시는 제9시는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6시간을 더해서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당시 유대인들의 그 기도 시간이 아침, 점심, 저녁 총 3번이 있었는데 이 오후 3시는 저녁 기도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었고 이게 희생물을 드리는 시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이러한 시간에 이제 맞춰서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이 고넬료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고 독실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야 고넬료야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네가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어야 돼. 이렇게 딱 얘기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천사가 얼마든지 구원의 그 방도를 직접 이야기해 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를 청해서 들어라 이렇게 전달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도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잃어버려진 그 혼들에게 직접 복음을 선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 이것을 지금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사실 우리 앞에도, 우리 지금 가족들 중에도 예수님 안 믿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앞에 천사가 딱 나타나서 정말 빛나는 옷을 입은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죠?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진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는 칼을 쫙 빼들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뭐 이러고 위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기적적인 일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전하면 얼마나 효과적일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참, 우리 사랑하는 그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보면 제발 좀 천사가 와서 그렇게 해주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천사가 그것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사람들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대단히 어리석어 보이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 이제 그 예전 찬송가 아마 그 270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그 찬송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할 때,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이제 저희는 맡겨주신 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렇죠. 예. 천사도 흠모하는, 사실 천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이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예,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저희에게 맡겨진 짐이 아니라 이것은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천사가 알려준 방법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고넬료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그가 자기 집에 집안에 종 둘과 또 계속해서 자기를 섬기는 자들 중에 독실한 군사 하나를 불러. 아, 이 고넬료만 지금 독실한 사람이 아니라 이 독실한 이 장교, 이 군대 장교의 수하에 지금 병졸들 중에도 아, 참 독실한 그러한 또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하고 그 독실한 군사 하나를 불러서 그래서 요바로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가이사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베드로가 있는 요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9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그 도시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6시쯤에 지붕에 올라가니라. 제6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12시가 되겠네요. 그가 매우 시장하여 먹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준비할 때에 무의식 상태에 빠져. 아, 여기도 또 뭔가 환상을 보네요. 아까 고넬료가 3절에서 9시쯤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봤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또 베드로가 지금 무의식 상태에 빠지면서 지금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마치 뇌귀퉁이를 맨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것이 땅으로 내려오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네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이 있더라. 또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세번 있고 나서 그 그릇이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보자기 안에 온갖 지금 짐승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먹어도 좋은 그런 짐승들과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대단히 큰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날을 사는 유대인들도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정해놓으신 것을 지금도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대단히 큰 특징의 지금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지금 이것이 지금 이 시점이 고넬료 사건의 이 시점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나서 교회가 태동되고 나서 10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10년이 흐른 강산도 변한다는 그 10년이 흐른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폐해졌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음식물에 관한 이러한 규정들 이런 것들은 폐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셨으니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전혀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이러한 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폐해진 이러한 음식 규례를 여전히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귀들의 교리라고 지금 디모데서는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새로운 교리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모든 규례들, 음식에 관한 규례들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치우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그런데 지금 아직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주여,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이 버릇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게 두 번이 더 있었어요. 최소한.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대야에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차례가 이렇게 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면서 그걸 또 못하게 하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주여 그럴 수 없나에다가 아마 좀 습관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은 아무 소리 말고 예 알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꼭 한번 토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속으로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물어보고 문 앞에 서서 그래서 딱 그게 끝나자마자 바로 여기에는 지금 생략돼 있지만 나중에 뒷부분에서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얘기할 때 즉시로 이렇게 돼 있어요. 11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베드로의 이 환상이 끝나자마자 그 즉시로 지금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보니까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22절에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온 유대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었는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천사 편에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예. 예, 베드로가 이렇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묻게 하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떠나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23절에서 또 한번 우리가 유대인이었다면, 저희는 지금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만, 유대인이었다면 또 한번 이제 대단히 파격적인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바로 직전에 9장에서 베드로가 9장 43절에서 요파에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에 함께 여러 날을 머무니라 이렇게 하는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무두장이 짐승의 죽은 시체를 매일 만져야 하는 그 부정한 사람, 그러한 정말 사회에서 대단히 천대받던 그 사람, 여기 지금 보면은 바닷가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집이 그 10장 6절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무두장에 함께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과 상당히 떨어진 채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정말 더럽디 더러운 그러한 무두장이의 집에 세수를 안 해서가 아니라 신분적으로요. 더럽디 더러운 그런 무두장이의 집에 지금 고넬료 베드로가 그렇게 있는 중인데 이러한 무두장이와 함께 지금 묵고 있는 것도 유대인들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인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23절, 10장 23절에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였다 그랬어요. 이 그들이 누구냐면은 7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자기 집에 있는 종 두 명하고 독실한 군사 한 명, 그래서 세 명을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또 다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불러들여서 묵게 한 거지요. 그렇죠? 예. 자, 여기 유대인 베드로가 한 명이 있고요. 유대인이긴 했지만 혐오의 대상인 무두장이 시몬이 있어요. 개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은 개예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닉의 여자, 가난한 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할 때 자녀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예요. 가난한 여자,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 여자는 개예요. 그렇죠? 이 성경에 의하면 그래요. 그런데 지금 개나 마찬가지인 사람 하나와 또 이방인이니까는 이 개가 지금 몇입니까? 종 둘하고 독실한 군사 하나. 그래서 개들, 개 셋과 개나 마찬가지인 사람 하나와 지금 그래갖고 지금 이 집에 지금 이렇게 묵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가 유대인이었다면 이것이 정말 이 복음 안에서 모든 신분이 철폐되면서 참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회의 관습과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과 이러한 것들을 정말 다 뛰어넘어서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고넬료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좀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넬료의 구원 부분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은 그 이방인, 개들, 이방인들의 지금 구원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교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케이.